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네, 오늘 내일까지는 파란 하늘과 함께 하겠지만 아침에는 좀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1.4도, 대구와 영이 2.9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 캠프 출발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16일에 치러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기호 2번을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이제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한번 드렸었고 형평성 차원에서 건너뛰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탈중립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대로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네.
물론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여야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21대에서도 지금 2만 제가 알기로는 2만 5천 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돼 갖고 9,400 건 이상이 좀 처리가 됐습니다. 뭐 36% 정도 해가 처리가 돼 갖고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9건의 법안을 거부권 행사했어요. 사실 굉장히 거부권 예외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예외적인 건데 이 9건도 굉장히 많이 행사한 거거든요. 그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면은. 그러나 김진표 의장께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대통령의 그 마구잡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권을 물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행사돼서는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의 침해에다 굉장히 자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민생 법안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쟁점 법안, 이 거부권 행사 법안과 민생 법안이 같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다 상위 열지를 않아요. 그냥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지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법안 안 올리더라도 민생 법안은 더 자주 올렸어야 되죠.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예.
그런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하신 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의장의 독자적 영역이 반드시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좀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건강상 문제라 어디까지 여쭤봐야 될지 좀 뭐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닌 거죠?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거의 4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예.
굉장히 체질적으로 강한 분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정신력과 의지는 뭐 탈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지난번 테러 후유증이 좀 있는 건지 뭐 그건 아니라는 말씀도 있고
예.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뭐 정신력과 체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예.
그동안 지금 뭐 총선 이후 거의 취재 못했거든요. 누적된 피로라든가 또 뭐 사소한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술 정도 하고 휴가도 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시술 정도? 알겠습니다. 이제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생 여쭤보기도 좀 뭐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요 며칠 사이 이른바 비선 논란 불거졌잖아요.
네네.
함성덕
네네.
원장 임혁백 교수가
네네.
이제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제 그 메신저로 활동을 했다.
네네.
요 내용인데 그 의원님 알고 계셨어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예. 제가 임혁백 교수님은
예.
그 대선 때 뭐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를 했었거든요.
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예, 소개했었고
예.
이번 공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예.
의견을 묻기에 제가 뭐 좋은 분이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저하고도 잘 소통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평소 그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 비춰봤을 때 어떤 비선을 두고 그렇게 연락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요?
예, 예. 본인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고 하지. 예. 누굴 도고 중간에,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분들이 끼게 되면 이게 의사 전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누가 소개되고, 소개를 하면은 네. 판단을 하고 직접 소통할 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일상적 당무하고는 좀 다른 게 그동안 꽉 막혀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네. 이재명 대표의 네. 사이는. 네. 네. 사실은 거리고 거기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지난 2년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가 가동될 필요는 있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인정하는데 예. 다만 어쨌든 뭐 천준호 비서실장도 있고 예. 저쪽에서도 뭐 정진석 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도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 중간에 대학 교수님들을 넣어갖고 소통을 했겠다.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근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두 분이 그냥 네. 자가 발전이고 상당 부분은 사실에 없는 그 지연한 얘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데요. 얘기가.
그래서 저도 뭐 기사는 봤는데 예.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와 직접 소통한 하고 나서 거기에 기반해 갖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전 그거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한테 전했다가 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예, 예. 네. 이 부분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달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예.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전달된 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말씀하셔갖고서 전달된 건지 또 그것도 명확하진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만약에 네네. 거기에 정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네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그 메시지 네. 내용 있잖아요. 네네. 그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어쨌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좀 수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뭐 가정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예. 뭐 판단하기는 좀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과연 그게 진정성 있는 네? 네,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일단 공식적으로는 용산이나 민주당 모두 부인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네, 뭐 지금 네네. 당장 뭐 오늘 이게 뭐 밝혀질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구체적이다.
네네.
그래서 언론도 좀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 이 말씀을 좀 전하겠고요. 이제 오늘 오전 10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어디까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 대통령께서 뭐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네. 좀 진솔하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역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과연 이게 나라냐, 이게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냐 이런 불만들, 또 경제가 도대체 이게 뭐냐, 물가, 뭐 금리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성난 민심을 또 예.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총선에서 나타났던 최상 특검 문제라든가 또는 뭐 배우자 특검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 갖고 정말 아 좋다. 예. 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그 합당한 조치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로 수용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정의 쇄신을 보여주고 국정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이 그 내놓고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최상병 특검법으로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은 그 받아들이기 힘들다.
네네.
라는 어떤 뜻을 밝힌과 동시에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수정이 있다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그거는 조건을 붙인 그 부조건과 단서를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예.
뭐 안 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래.
뭐 공수처 수사 이후에 보겠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뭐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해병 병사가 그냥 억울하게 순직했는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문제. 그다음에 그 사건의 진상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압이 어떻게 행사되어 있는지 그게 상당히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거기에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그냥 대통령께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향후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네네, 예.
김건희 특검법도?
저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정말 본인 말 맞다나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 그것도 수용해야 된다. 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어버이날 뭐 오비라기하고 어버이날 뭐 사유로서 네. 굉장히 효심을 보여준 측면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게 잔고 위조 한 게 이게 굉장히 액수도 컸습니다. 피해자도 있고요. 다 피해 복구도 됐다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뭐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이게 허용이 됐다고 적격으로 심사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건 좀 안 했다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결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요.
네네. 그러면 근데 이런 문제는 뭐. 거의 100%다. 예. 그 대통령실에 그 재가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치인이라든가 저명 인사 관련해서.
잠깐만.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은 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네. 결재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 사전에 되게 조율 거의 다 하거든요. 예. 중요 인사에 대해서는 예. 사전에 거의 다 조율. 뭐 법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음흠. 거의 다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남은 잔여 형기가 길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다 채우고 나오는 게 네,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태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네. 알겠습니다. 민정수석 부활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최근에 상황들 보면 이게 뭐 특검을 막기 위한 거라든가 또는 뭐 사정 기관을 장악한다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이시원 지금 비서관 지금 해임하지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이게 네, 예. 해병 그 관련 사건
네, 유재용 법무관리관으로 통화한 거.
예, 예. 예. 그 다음에 뭐 공수처장도 최근에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검찰총장이 예, 배우자 관련 사건에서 엄중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특검도 막는 한편 사정기관은 명확 그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장악해갖고 좀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반영된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묻어 나왔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지시 내린 것도. 네. 같은 연장선상에
그렇죠. 아니, 지난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
방탄용이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 사건 명품백수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제고 예. 그동안에 뭐 시민단체 고발도 있었고 예. 그런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느닷없이 이게 수사지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그냥 총장 지시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민정수석실 그 설치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민심 청취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민심 청취는 가장 좋은 게 당에서 듣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예. 현장에서 국민들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과의 그 상명하복식 그 수직적 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만들어 갖고 당과 잘 소통하면 됩니다. 그게 뭐 비서실이라든가 정무실을 통해 갖고 들으면 뭐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죠. 그게 민심 청취의 가장 좋은 길인데 그건 왜 두고서 이렇게 합니까?
아무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인기가 9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조만간 이제 총장 더 나가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인사가 나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핸들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전망을 하던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럼 예상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 대통령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거다.
어쨌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요.
결국 뭐 친윤 라인이 구축이 될
네,
거다.
뭐 김주현 수석 뭐 매우 유능한 분이고 또 예. 검찰 조직 관리에선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네.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의원님이 그 검찰의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의 거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네. 어떤 그 통계 내용을 지금 네, 발표하신 네. 게 있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22건 있었습니다.
네.
그게 그 22건 중에서 21건이 민주당이 집중되어 있고요. 95%가 민주당 상대로 했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국회를 압수수색해갖고 어떤 증거를 찾아냈는지 저는 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적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뭐 도대체 뭐 그냥 다 서버 통째로 뒤져갖고 네. 다 뭐 갖고 간 여러 가지 다 그 저 갖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뭘 갖고 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네. 어떻게 악용될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저는 어쨌든 거기서 압수수색해갖고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사실 변호인들 물어보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허용돼야 되는지 또 그거에 관련해갖고 왜 국회의장이 한 말씀도 안 하는지
예. 그것도 의장이 한 마디 했어야 되는 거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 예, 예.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또 국회 본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된다는 말이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그냥 다 발부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요.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민원을 받는데 그게 그렇죠. 또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거 갖고서 마음만 먹은 검사들이 얼마나 또 다른 건을 별건을 엮어낼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정도 좀 봐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개월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
네네.
이런 지금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검찰 개혁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저는 뭐 저도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긴 동의하는데 다만 국회 입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한다는 하긴 쉽지 않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가 개원해야 되고 법안을 내야 되고 또 상임위가 열리고 또 열리는 절차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얘기는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이 맡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다음에 올해 뭐 8월에 그 뭐 결산이 있고 9월 들어간 정기국회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뭐 그렇게 빨리 되긴 쉽지 않은데 다만 정말 지금 야권이 차분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차분하다기에는 어떤 뜻인가요?
뭐 법안의 좀 완결성을 좀 높여야겠죠. 지난번에도 뭐 등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시행령으로 다시 원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문에 좀 법안 철저히 준비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공감하에 좀 차분하게 또 절차에 따라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교함이 중요한 거죠.
정교하게 해갖고요. 그런 바탕 위에 또 여당을 설득하고 또 정부와도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의원님의 이런 지금 그 지적에는 지금 22대 국회 초기의 어떤 그 화두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생이라든지 다른 게 돼야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걸까요?
저는 뭐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 문제는 이게 민생 문제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국민들도 불안하죠.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뭐 수사가 제대로 안 들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또 검찰이 그야말로 또 오히려 수사권을 갖다 너무 넓게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행령을 통해 갖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민생에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민생 문제와 검찰 개혁 문제가 좀 별개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같이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돌려서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어차피 원내대표도 이제 바뀌고 새 대표도 뽑을 텐데 어떻게 좀 국민의힘이 좀 어떤 색깔이나 방향성이나 당정광 이런 게 좀 바뀔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게 뭐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바뀌셔야 되는 여지 어쨌든 뭐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여당의 1호 당원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놓쳐선 안 되는 뉴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슈.
이영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월 7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가구의 76%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은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예,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창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경제적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가량에 불과해서 통상적인 상층 기준의 상충 기준인 소득 상위 20%와 아주 큰 괴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말하자면 경제적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85%가량은 스스로 중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류층과 심리적 상류층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가 2024년 세계 부자도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서울에 자산이 100만 달러, 약 13억 6천만 원이 넘는 이 100만 장자가 8만 명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계 19위 수준이었고요.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했던 도시 일본, 도쿄, 스위스, 제네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보다 100만 장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산이잖아요. 네. 자산이면 부동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집값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요?
아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서울의 이 100만 장자 수는 지난 10년간 2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어이구, 예.
예, 선전, 항저우, 베이징 같은 이 중국 도시들이 증가율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예, 같은 기간 도쿄의 100만 장자 수는 5%, 런던은 1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억만장자 수는 20명이나 되고요. 도쿄의 14명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앞서 소개해드린 중산층 인식에 따르면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을 경제적 상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참 집값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네. 아무튼 자 그러면 객관적 진짜 중산층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상당수의 중산층은요. 스스로를 경제적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75%에서 200%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는 OECD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중위소득은 약 월 222만 원으로 한 달에 대략 167만 원에서 445만 원을 벌면 중산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이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잠깐만 이건 좀. 네. 아니 167만을 벌어도 중산층이라고요?
네, 그렇다고
이건 좀 아니지 이거는
네, OECD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다 같은 중산층은 또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구진은요 한국 특성을 반영해서 사회 경제 계층을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상층, 취약 중산층, 하층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복잡한데요.
네. 아무튼. 중산층 위기론이라는 이제 말이 좀 많이 대한민국사에서 많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꾸준히 제기되는 중산층 위기론과는 반대로 우리나라 중산층은 2011년 51%에서 2021년 57%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40% 정도는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중산층과 심리적 중산층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큰데요.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체로 자기 계층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아, 우선 이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중산층 통계와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이미지의 이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네.
아, 부동산 과열로 자산 가치를 중시하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한몫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뭐 내 집 없으면 중산층으로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하층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KDI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계층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상위 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심리적으로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던 분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중산층 위기라는 인식이 사실은 경제적 상층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중에는 이 고학력, 고소득자 비율도 높고요. 관리직, 전문직 비율도 높다 보니까 이 강력한 사회적 발언권이나 문화 권력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이 중산층의 위기를 이제 말하게 되고요. 이는 곧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위기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산층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네.
내지 심했다. 뭐 네.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중산층은요. 우리 사회 경제성장의 증거이자 동력이며 아울러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상층이지만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룹의 견해가 이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로 과대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또 보고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훈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고스톱 치고 나면 딴 사람 없다는 거하고 비슷하다.
맞네요.
촌철인데요.
네. 네.
데이지님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사교육을 얼마나 시키냐 이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이렇게 아주 독특한 판단 기준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네.
이제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는 담아내지 못하는
네.
그렇죠. 실제 삶의 모습에서 이런 지금 댓글이 달렸다. 이런 말씀까지 네. 전해드리면서 여기도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